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지에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프랑스 검찰은 부조종사가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스 로뱅 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머닝스 여객기는 추락 당시 독일일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다른 조종사를 조종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채 홀로 조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 조사관의 말을 인용해 사고 당시 조종사 한 명이 조종실 밖에서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고 현장에서 어제 수거한 조종실 음성 녹음장치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로뱅 검사는 당시 조종실에는 부조종사 루비츠만이 홀로 있었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그가 고의로 고도를 낮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뱅 검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볼 만한 정황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부조종사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 사건 5주년을 맞은 오늘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추모식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군 주요 인사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튼튼한 안보라며 천안함 피격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힘들었던 시간과 아픔을 극복하며 희망의 새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고 핵무기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이란과 서방 6개국의 잠정 합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에서 막바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오는 31일까지 잠정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오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수도 사나 국제공항 주변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부터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이번 공습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의 이번 공습을 위험한 조치라며 이는 예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는 그러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티크리트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티크리트 탈환을 위한 이라크군의 공세에 대한 서방 측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는 티크리트 공항 외곽에서 지난 한 달 동안 ISIL과 지상전을 벌여왔지만 시 외곽을 장악하는 데 머물며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크리트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제2의 도시 모술 사이에 위치한 살라후딘 주의 주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가 만연한 중국의 사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나 법원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 연설에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유죄 선고 등 법원의 행태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제때 다뤄지지 않으면 법률적 통치의 진전을 방해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5주년을 맞아 확고한 전쟁 억지력으로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다 산화해간 영웅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미국의 모략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추방위기에 처해 있던 탈북주장 소년이 한국으로 보내지거나 스웨덴에 정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국적으로 맑고 기온은 최고 22도까지 올라가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당시 사망한 46명의 병사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고 추모사를 낭독하며 46명의 용사와 고 한준호 준위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목숨을 잃은 용사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애도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다 산화해간 영웅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두 번 다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바로 튼튼한 안보입니다. 앞으로 군은 적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철통같이 방비하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추모식에 앞서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추모식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는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 추모식과 안보 결의대회, 특별 사진전에 이어 27일에는 천안함이 피격됐던 서해 해상에서 유가족과 생존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 위령제도 열립니다. 한국 군 당국은 제2의 천안함 사태는 없다는 결의 속에 대규모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게 부여된 그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 조치인 5.24 조치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보 조치였다며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과 군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을 구성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의 5.24 제재 조치를 가해 현재까지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천안함 폭침 사태를 되돌아봤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한반도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 있던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굉음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이기식 정보작전 처장입니다.
백령도 서란방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아함정의 선저가 원인 미상으로 파공되어 침몰 중에 있습니다.
1200톤급 초계함이 원인모를 폭발로 침몰하자 한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고 한반도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천안함 승조원은 104명. 이 가운데 58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46명은 실종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인 4월 15일 한미 인양에 성공해 36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 당국은 한미를 인양한 지 이틀 뒤인 4월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4월 25일 천안함이 외부 폭발로 침몰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후 수색을 중단하고 4월 29일 해군장으로 희생된 장병 46명의 영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일동 묵념.
김성찬 한국 해군 참모총장은 조사에서 장병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고통을 준 세력에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후 5월 18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20일 한국과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5개 나라의 민간인들과 군인 등 24명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56일 만에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윤도경 단장입니다.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 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습니다.
윤 단장은 특히 어뢰 추진체와 그 안에 일본이라고 쓰여진 한글 표기 등을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일본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 방법과도 일치합니다.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되자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교역과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적극 자유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의 대북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27일 한국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is act of aggression.
클린턴 장관은 증거가 명백해 결론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 당국은 다음 날인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박림수 정책국장입니다.
공해를 돌아서 뒷좌행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다시 그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군사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게?
하지만 북한 당국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동조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 단장으로 조사에 참여했던 토마스 애컬스 미 해군 제독은 천안함 폭침 1주년을 맞아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And I have no doubt that it was there before the torpedo exploded. Did not influence my conclusions at all.
사고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제 추진체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제 어뢰 자료가 정확히 일치했고 공학적인 각도 조사에서도 북한제 어뢰 공격이란 명백한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에커스 제독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 역시 이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천안함 폭침 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에도 이 사건이 모략극이자 날조국이란 억지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자신들과 무관한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런 음모론의 경위와 배경에 대해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사건이 발생한 뒤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20여일 만에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관련됐다는 내용이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그 외부 폭발이 틀림없이 어뢰에 의하여 일어났으며 그 어뢰는 우리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에 의하여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북관련설을 날조하여 유포시키고 있다.
한국 측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난 직후엔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북풍을 노린 한국 정부의 위기 탈출용이고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외국 전문가들은 모략극에 동원된 들러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남북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5주기를 맞아 북한은 이번엔 천안함 폭침을 미국의 치밀한 날조국이라며 미군 잠수함의 고의 충돌설을 제기했습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25일 이른바 고발장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는 2010년 당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둔군 철수 압박을 받고 있던 미국이 안보 불안을 고조시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주장을 거듭 일축하고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해온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미 국무부도 25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사건 직후 이루어진 객관적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국의 제1야당도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당대표가 25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을 폐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를 했는데 우리가 탐지해내지를 못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도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테러형 공격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인정할 경우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게 자명한 데다 남북관계 주도권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요구에 굴복하는 형식이 되고 그 굴복하는 형식이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이 천안함 문제를 시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이 이번에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사건 원인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초점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미국의 모략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객관적 조사에 따라 북한 소행임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fully supports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the Chonan incident and the objective investigation that followed.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소행이 틀림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report issued May 19, 2010 by the team of international investigators reflects an objective and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evidence, which points overwhelmingly to the conclusion that the Chonan was sunk by North Korean torpedo.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증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압도적으로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에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날에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며 남측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내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근 성능 시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매우 뛰어났지만 일부 부품들의 일관성과 안전성이 부족하고 특수한 자연환경에서 취약점이 노출됐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마이클 길모어 무기성능시험평가국장은 25일 미 상원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사드의 최근 평가 결과를 밝혔습니다.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has demonstrated effectiveness against short and medium range targets.
지난 2007년부터 2013 회계연도까지 총 9차례의 요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드가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율적임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길모어 국장은 서면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9차례의 요격 시험을 통해 총 10기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모두 성공했으며 이 가운데 8기는 단거리, 2기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길모어 국장은 미군이 보유한 무기들을 외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해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모어 국장은 올 회계연도 4분기에 더욱 복잡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의 역량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도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계속 증가 발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at least at the short range level increasing in complexity.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성능 개선은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 대응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마이클 길모어 무기성능 시험평가국장은 이날 사드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일부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능 시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사드 시스템의 구성 부품들이 일관성이나 안정적인 신뢰도 개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미군 요원들이 사드를 정확하게 설치하고 유지하며 작전 태세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와 진단 장비들이 불충분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길모어 국장은 이어 사드가 극한의 온도와 충격, 습도, 비, 얼음, 눈, 모래와 먼지 등을 견뎌내는 능력에 결함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운용 요원들의 훈련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길모어 국장은 특히 사드 요원들과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상호 운용 실전 훈련이 결여돼 있다며 미사일 방어국과 육군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의 무성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준비라며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끌어들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준비를 갖추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한반도가 또다시 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 주민들의 존엄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26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북한 자유주간행사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자유북한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해방 70주년을 맞는 올해 행사는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 여러분도 탈북자들이 출석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하는 의회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과 14년 등 비교적 최근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진행으로 북에서 인권유린 당한 분들 이런 이제 증언이라든가 이는 뭐 국제사회에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 갖고요. 잠옥한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이런 걸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다음 달 26일 북한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으로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헌화, 기자회견, 사진전시회, 영화 상영회, 중국 대사관 앞 시위 등이 이어집니다. 또 의회 청문회와는 별도로 의회 토론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토론회 등이 개최됩니다. 아울러 4월 30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강조될 예정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요. 김정은을 116개국인 반민족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까지 기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모든 권리를 빼앗겨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자유에 대한 희망을 이제 갖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스웨덴 이민국이 탈북 주장 소년 사건을 재심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소년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년은 한국으로 보내지거나 스웨덴 정착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이민국이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모 군의 난민 신청에 대해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뱅손 대변인입니다.
The case has been handed over to the asylum unit at the Migration Board again. We have decided.
이민국은 이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이군 사건을 난민과로 다시 넘겼다는 겁니다. 이민 법원은 지난 6일 이민국에 대해 이군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군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에 대해 3주 안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이군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게 뱅손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뱅손 대변인은 현재 이민국의 난민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지만 이군의 경우 3, 4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ost of the investigations have already been done. So I think it should be there should be
이군 사건은 재심사인 만큼 대부분의 조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관련 정보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법원이 이군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하라고 판결한 만큼 일반 난민 신청과는 달리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뱅손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뱅손 대변인은 재심사가 끝나면 이군을 한국으로 보낼지 아니면 스웨덴에 계속 머물게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is it possible to go to South Korea? What's the options within that?
먼저 한국 정부와 이군 그리고 이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해 이군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행이 불가능하거나 이군이 스웨덴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뱅손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뱅손 대변인은 이 군의 경우 이미 스웨덴에 입국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스웨덴의 지인들도 생긴 만큼 스웨덴 정착을 허가하기에 조건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올해 17살로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간 뒤에 꽃제비로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당초 스웨덴 이민국은 신분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공문서가 없는 이 군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이민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 자료와 면접 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항소를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민국에 재심사를 명령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이맘때면 매년 중국에서 불청객도 함께 찾아오는데요. 바로 모래, 먼지, 바람인 황사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은정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조 기자와 함께 황사철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도 최근에 황사가 발생했죠?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17일 밤부터 18일 오전 사이에 황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에 조만간 또 황사 소식이 있습니까?
지난주 발원했던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동해상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한국기상청은 당분간 황사 발원지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함에 따라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황사가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황사는 주로 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유독 황사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발원지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이 지난 겨울 이후 줄곧 예년보다 고온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에서 오는 거군요.
네,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난 흙먼지입니다. 이곳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 맞춰서 북서풍이 불면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보통 발원지에서 하루나 이틀이면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네. 자, 황사가 호흡기에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세한 먼지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서 기관지와 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황사에 묻어있는 오염물질도 큰 골칫덩어리인데요. 황사가 한반도까지 날아오기 전에 중국을 거치는데 중국에는 아시다시피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차량과 공장의 배기가스, 석탄 난방으로 인한 매연이 황사와 함께 한반도로 날아오는 거죠. 매연에는 납과 비소, 카드뮴 같은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황사가 발생했을 때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껴서 황사 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또 크림 등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요. 집에 돌아오면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과 발은 물론이고 먼지가 침투하기 쉬운 머리카락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먼지가 심한 날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속설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유해물질을 가래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요. 이 점막이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에 쌓인 오염물질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 말고 또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배즙이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녹차를 마시면 기관지가 확장돼서 좋다고 합니다. 생강은 가래를 삭히고 도라지는 가래를 배출시키는 데 좋습니다. 또 해조류와 마늘은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황사가 닥치면 먼지가 집안으로도 들어오는데요.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기 청소기를 사용하면 먼지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물을 뿌린 후에 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과 창틀도 물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 건강관리법을 살펴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국가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알프스에서 추락한 독일 여객기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기술을 내렸고 기장은 문이 잠겨서 조종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락 원인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초대형 호위함 이즈모를 취역한 가운데 중국은 일본의 해군력 확대에 우려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대한 공습에 나섰다고요?
네, 예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제부터 예멘 시아파 반군 후티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고요. 요르단과 이집트, 수단 등 다른 아랍권 국가들도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자국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 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멘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홍해와 접한 국가입니다. 북쪽으로는 사우디, 오만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시민혁명으로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물러났고요. 민주를 선거를 통해서 현 하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순위파 정권이고요. 이번에 하디 정권을 돕기 위해 나선 사우디도 중동의 대표적인 순위파 국가죠. 그런데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지난 1월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도 사나를 점령했고요. 지난 주말에는 남쪽으로 더 진격해서 하디 대통령이 피신한 남부 최대 도시 아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하디 대통령은 다시 모처로 몸을 숨겼고요. 동맹국인 사우디 등의 긴급한 군사 개입을 요청했는데 유엔에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안보리도 이번 주 초에 회의를 열었는데요. 하디 정권을 합법적인 정권으로 계속 인정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까?
사우디 관영통신은 예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15만 명의 병력과 100대의 전투기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전체 병력이 23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15만 명을 투입한다는 건 그만큼 이 사우디 정부가 예멘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과 이집트, 수단도 예멘 반군 격퇴 작전에 자국 병력을 보냈다고 발표했는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우디에 따르면요, 모로코도 지원을 약속했고 파키스탄 정부도 사우디의 요청에 따라서 병력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는데 그러면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후티 반군 병력도 10만 명 정도의 대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티는 지난 1994년 시아파 저항단체로 만들어졌는데 2004년부터 무장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군사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 예멘 군부에는 여전히 시민혁명으로 물러난 독재자 살레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도 하디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후티 반군과 협력 관계가 됐습니다. 사우디 전투기들은요, 어제 후티 반군이 장악한 기지와 비행장을 공습한 데 이어서 오늘은 살레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 정부군 주둔 기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우디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 이란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란은 사우디의 군사 개입은 노골적인 침공이라고 즉각 비난하면서 예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같은 시아파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요, 사우디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자, 이 예멘을 가운데 두고 사우디와 이란이 대립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외에도 중동 상황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란도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고 또 사우디도 국제연합군 공습작전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직접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ISIL에 대응하는 이제 같은 편에 서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멘 사태에서는 이 중동의 시아파 맹주 이란과 순위파 맹주 사우디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한편은 후티 반군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에
네.
나섰으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복잡한 중동 정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예멘 사태에 이렇게 적극 개입한 배경에 대해서 사우디는 남쪽으로 넓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에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고요. 또 주변 시아파 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자국의 시아파들이 이들과 연계해서 왕권에 대항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중동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참고로 예멘은 국민 중에 순위파와 시아파 교도의 비율이 비슷하고 사우디는 시아파가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 백악관은요,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번 군사작전에 수송과 정보 제공에 지원을 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없었습니다. 버나뎃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요, 성명에서 후티 반군이 즉각 공격을 멈추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서 추락한 독일 여객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군요.
네, 오늘 이 프랑스 조사당국이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과 달리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기술을 내리고 항공기 고도를 낮춰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은 추락 현장에서 확보한 이 블랙박스 중에 하나인 이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와 또 지금까지 확보된 비행 관련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항공기의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했는데 이 조종사가 일부러 고도를 낮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요. 부기장이 이렇게 고도를 낮추는 동안 기장은 문이 잠겨서 조종실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이 녹음 기록을 보면 조종사가 처음에는 문을 열라고 약하게 두드리다가 안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고도가 계속 내려가자 나중에는 매우 강하게 조종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듯한 소리도 녹음이 됐습니다.
네.
또 추락 직전에는 승객들도 심각한 상황을 파악한 듯 이 객실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녹음이 됐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부기장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조종실 문은 그러면 누가 잠근 건가요?
기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기장이 잠궜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객기 조종석에는 조종실 문을 잠그는 스위치가 있어서 이 스위치를 잠금으로 하면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에서 이 조종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비상시에 기장이 밖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여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안에서 잠금 상태를 유지하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항공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기장이 조종석을 비웠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 조사당국이 오늘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종실 음성 녹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락한 여객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도착할 예정이라서 이 2시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비행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조종사가 계속 조종석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비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조종실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했는데 뭐 일부러는 아니고 문이 잠긴 후에 부기장이 신체적인 이상으로 의식을 잃어서 문을 열어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뭐 처음에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네.
하지만 프랑스 조사당국은 음성 녹음 장치에 부기장의 정상적인 호흡 소리가 녹음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네.
심장 마비 등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도 녹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궜고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특히 여객기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가면서 인근 관제탑에서 비상경고를 보내고 조종실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부기장은 여기에도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락 여객기가 소속된 이 점원 윙스의 모회사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대표도 이 프랑스 조사당국의 발표에 이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객기가 추락한 상황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여객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20 기종입니다. 1991년에 이제 항공기가 루프트한자사로 처음에 인도가 됐으니까 한 25년 정도 비행에 투입이 됐던 비행기죠. 지난 25일 오전에 바르셀로나 공항을 이륙한 후에 이 50분쯤 지난 후 갑자기 고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음성 녹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제 기장이 자리를 비운 직후에 이제 부기장이 문을 잠그고 의도적으로 고도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8분간 항공기 고도는 순항고도인 11,500m에서 1,800m까지 급강하합니다.
네.
일반적인 강하에 비해서 이제 2배 정도 빠른 속도의 이제 급강하였고요.
네.
알페스 산맥에 결국은 추락을 하는데 이 여객기에 탑승한 승무원 6명과 승객 144명 등 150명 전원 사망했고요. 여객기는 추락 당시에도 매우 높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락 현장 사진을 보면 이 여객기가 산산조각난 처참한 광경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각도 아주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에도 참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고
네, 이 알프스의 이 산악 지형이 매우 험하고요. 또 현재 기상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색 작업에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기장의 신원도 밝혀졌습니까?
독일 국적으로 28살인 안드레아스 루비츠라는 남성이라고 프랑스 조사당국이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2013년 9월에 이 추락한 여객기가 소속된 점원 윙스에 취직을 했고요. 630시간의 비행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루프트한자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조종사가 비행 전에 어떠한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추락 직후에 테러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프랑스 조사당국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테러를 의심할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문이 잠겨서 조종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기장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역시 독일 출신으로 6000시간의 비행 기록을 갖춘 이 베테랑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이 추락 조사는요. 20대 후반의 젊은 부기장이 왜 150명이나 탑승한 여객기를 의도적으로 추락시켰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초대형 호위함이 새로 취역을 했다고요?
네, 이즈모라는 이름의 새 호위함인데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함정 가운데 이제 최대 규모의 함정이 됐습니다. 길이와 폭이 각각 248m와 38m, 배수량은 19,500톤인데요. 일본 선박회사 저펜 마린 유나이트가 건조했고 이 건조에는 미화 10억 달러 정도의 이 건조비가 투입됐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배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갑판이 평평해서 소형 항공모함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네.
초계 헬리콥터 7대와 구조 수송 헬리콥터 2대 등 총 9대의 헬리콥터를 탑재하고요. 또 5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첨단 대잠수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해상자위대도 이즈모를 항공모함형 호위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이 해상 작전과 함께 대규모 재난 구호 등에도 이즈모가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의 계속되는 군비 증강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본 해상 자위대에 이런 함정이 투입된 게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이즈모처럼 이제 평평한 갑판을 갖춘 그런 호위함이 투입이 됐는데 두 함정은 이제 배수량이 13,950톤으로 19,500톤급의 이즈모에 비하면 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즈모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갖게 된 군용 함정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즈모 취역과 관련해서 일본의 해군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등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즈모가 사실상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공격용 무기 보유를 금지한 평안법에 따라서 호위함으로 둔감시킨 것일 뿐이지 얼마든지 공격용 항공모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앞으로 미국에서 도입할 예정인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이착륙 거리가 굉장히 짧고 또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죠.
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요. 정례 브리핑에서 이즈모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이 군사력 팽창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인구는 중국의 10분의 1이고 면적은 26분의 1이지만 국민 1인당 국방 예산은 중국의 5배에 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오히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도 최근 5년간 국방비를 매년 10% 안팎으로 증액해왔고요. 공개하고 있는 국방비에 비해서 실제는 더 클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죠. 일본 언론들은요. 이 최근에 중국의 군사력 팽창으로 안보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즈모 함정의 도입으로 해상 자위대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높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2도, 낮 최고는 1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1도, 최고 12도, 강계는 최저 0도, 최고 22도, 해주 최저 3도, 최고 15도, 개성은 최저 2도, 최고 15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5도, 최고 20도, 장지는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0도, 해산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원산은 최저 7도, 최고 18도, 선봉은 최저 1도, 최고 1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점차 흐려져서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 또는 산간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의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지에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프랑스 검찰은 조종사가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스 로뱅 프랑스 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머닝스 여객기는 추락 당시 독일인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홀로 조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뱅 검사는 또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에서 최후의 비행 순간 다른 조종사가 조종실로 진입하기 위해 문을 점점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확인됐다며 정상 호흡을 하는 등 의식이 있던 부조종사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의 고도를 낮추는 것은 조작으로만 가능하다며 부조종사는 마지막에 관제탑과도 교신을 끊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고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뱅 검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볼 만한 정황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부조종사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 사건 5주년을 맞은 오늘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추모식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군 주요 인사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튼튼한 안보라며 천안함 피격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힘들었던 시간과 아픔을 극복하며 희망의 새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고 핵무기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이란과 서방 6개국의 잠정 합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오는 31일까지 잠정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오는 6월 말까지 이란 핵활동을 제재하고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오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수도 사나 국제공항 주변을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부터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이번 공습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의 이번 공습을 위험한 조치라며 이는 예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는 그러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티크리트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티크리트 탈환을 위한 이라크군의 공세에 대한 서방 측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는 티크리트 공항 외곽에서 지난 한 달간 ISIL과 지상전을 벌여왔지만 시 외곽을 장악하는 데 머물며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을 지휘하고 있는 제임스 테리 미군 중장은 이번 공습으로 이라크군이 ISIL을 몰아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가 만연한 중국의 사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나 법원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 연설에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유죄 선고 등 법원의 행태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제때 다뤄지지 않으면 법률적 통치의 진전을 방해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